지금 보신 그 한 10년 전쯤에 저희들 한국이나 미국에 잘 알려져 있던 조엘입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 1979년 9월 15일 날 교통사고로서 화상을 입어갖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슈라이너 병원, 화상병원에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병원에는 연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리가 비지 않으면 그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한 아이가 죽게 돼서 이 조엘 아이가 들어가서 병원에 치료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몸이 회복되는 회복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저 얼굴 모습 보니까는 어떻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자기를 거부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이 피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희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 학교에서도 만지기가 얻어서 서로 친하게 져서 나중에 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없거든요. 손가락이 없는데도 농구나 축구 또 이렇게 산악자전거까지 그 다음에 크레이 타격까지도 이렇게 손가락이 없는데 해서 일반인들보다 더 잘 하게 되는 그런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그 18년 뒤에 자기가 이렇게 충돌했던 그 트럭 운전수가 이제 재판장에 나타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증인석에 서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불러쌓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트럭 운전수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을 했습니다. 이 조엘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조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들 그 섬김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지만 종으로서 세상에 대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시지만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이 종의 위치에 서서 섬기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땅의 나라와도 아주 다르죠. 땅의 나라는 주인이 종을 두려워하는 부리는 그런 질서인데 그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드리라 하거늘 이 11절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백성 유대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바울 사도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바울 띠를 이렇게 허리띠를 빼서 그 자기 자신을 막 묶어서 이렇게 손 묶여갖고 이렇게 됩니다. 선 예언의 말씀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라비오스 때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될 것을 미리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는 큰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여러 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러 날 있다는 이야기는 일찍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는 유대로부터 지금 내려오는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예언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 앞에서 서로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이 성김은 서로 경청하는 모습에서 서로 이렇게 성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은 아랫사람들이나 뭐 옆에 같은 동료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는 사람만 여기 계시는데 잘 안 듣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보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아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내 나보다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서로의 말씀을 확인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서로 듣고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 감옥에 가고 죽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8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그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전송하는 장면인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 고스로 와서 뭐 베니게로 와서 수리기아로 오는데 그때 오기 전에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장로님 얼굴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암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은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내가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은 내가 언제 죽고 내가 죽을 날이 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저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증조 이모 할머님께서도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날짜에 천국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인지는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 바울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죽기까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합니까? 이걸 보면은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집이 센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건지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 주변에 지금 가면은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으면서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저는 예루살렘에 죽기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랑인지 바울의 고집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고집은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는 그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를 때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데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막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 선수는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막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내가 이렇게 쳐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밤에서 부상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바뀌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바뀐 건 몰라요. 아마니아 선지자가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과 적인데 그 사람한테 왜 내가 가려고 가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사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에 가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유의하게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의 사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서하고 반대예요.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울 이방인부터 하고 임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바꿔져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증거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있는데도 지금 바울이 저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비장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비장한 결심과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올라가시는 분이 생각나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 안 나세요? 십자가에 가시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죄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죄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과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로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지금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웃의 사랑이 결합이 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영생,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구약의 율법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복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죽게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의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1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플라톤 시디, 이 시의 인구가 2006년도에 보면 약 13만 명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목사가 설교했는데 이 플라톤 시디의 13만 명 중에 3,000명 이상이 장정들이 하루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렇게 비관할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통치자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땅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증거자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베드로가 또 복음의 증거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있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 3일 동안 땅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없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첫 번째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는데 그 다음에 부인보다 매개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거예요. 이 부인의 강도가 점점점 갈수록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인한 베드로가 언제 회복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 여기 있는 그때 제자들이 많이 옆에 있었거든. 같이 따라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만 물어보면 괜찮은데 또 두 번 묻는 거예요. 자기 이름 계시나서 재발했는데 또 물어봐요. 베드로께서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춤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부인했지. 말을 바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또 세 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제자로서 따라다닐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해서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양을 치기 시작하니까는 베드로가 복음의 온전한 능력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나타날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도 믿을 때 똑같은 두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모태신앙이라면은 뭐 그냥 분위기에서 내가 믿는지도 안 믿는지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부자에 있을 때 부르십니까? 영광스러운 부자에 뭐 아주 잘 나갈 때는 부른 사람 못 봤습니다. 나쁘시고 뭐 능력이 있어도 완전히 그냥 찌그러뜨리고 힘이 있어도 힘을 다 뺏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지금 누구를 믿을래? 라고 믿으면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구원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해서 영접해서 구원된 백성이 됩니다. 근데 구원된 백성이 돼서 신앙생활 할 때 잘 나갑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뭐 인생이 뭐 그냥 말씀대로 야 놀러갈라 잘 되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구원할 때 물어봤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성도가 됐습니다. 이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네가 이웃을 지금 섬기고 있느냐? 네가 이웃을 향해서 복음적인 섬김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위기 때는 믿는 성도라도 아주 그냥 푹 죽어요.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로 그냥 모여있을 때는 교회에 핍박이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있을 때 그냥 모여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외부적인 환경을 어떻게 해요? 팍! 쳐서 흩어버립니다. 교회의 핍박을 있게 만들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이 흩어지는 것들 모습을 뭐냐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듣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받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 삶의 장소에 가서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으로 섬기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도 많은데 뭐 무슨 교회 뭐 엑세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여있는 교회만 되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양대 산맥이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교회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그리스도만 믿고 주여 내가 좋사오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주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처분대로 하나님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죽도록 고생해요. 근데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복음적 선교를 복음적 섬김을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 이런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선교지에 예전에 이 미국의 선교지들에 예전에는 선교지에 갔을 때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복음적인 선교적인 사역이 실패했다고 미국 선교부들이 그렇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에는 주인이 종이 되는 종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복음적 섬김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 섬김은 세상적인 섬김이고 나의 열심과 내 생각대로 하는 섬김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섬기는 그 섬김은 결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살면 그 결말은 멸망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적 섬김이 나타나고 그 복음적 섬김을 통해서 이 땅과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모두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복음적인 섬김이 결합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결합이 되었을 때 온전한 복음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